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새해 양국 수교 45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중국 외교부가 이를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 축전에서 미중 두 나라가 폭풍을 잘 견뎌내고 전반적인 진전을 이뤘다면서 이로써 양국 국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양국 간 유대 형성을 두 나라와 국제관계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표현하면서 미국과 중국 두 나라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미중 관계를 계속 조율하고 진행해 나가며 세계 평화와 발전의 대의를 도모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시 주석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낸 신년 인사에서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국민에게 축하와 함께 행운을 빌었다고 중국 관영 CGT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에게 양국 정상의 공동의 지도하에 양측은 정치적 상호 신뢰를 더욱 심화하고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며 호혜적 협력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신년 메시지에서 두 정상이 2024년을 중국과 북한 우호의 해로 공동 지정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특히 최근 몇 년간 중국과 북한 간 우호 협력이 공동의 노력을 통해 새로운 역사적 시기에 접어들었다며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온 양국 관계를 바탕으로 우호 협력을 더 공고히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새해 첫날인 이를 한반도 동해와 접한 일본 중서부 연안에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은 현지 시각으로 이날 오후 4시 10분경 이시카와 현 노토반도 반도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이사카와 현 와지마시 해안에서는 지진 발생 약 10분 뒤인 오후 4시 21분 1.2m 높이의 쓰나미가 목격됐고 인근 도야마 현 도야마시에서도 4시 35분경 약 1m의 쓰나미가 관측됐다고 일본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지역을 비롯해 쓰나미 경보나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 주민들에게는 높은 지역이나 해안에서 가능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즉각 피신하라는 내용의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기상당국은 또 규모 7 수준의 지진이 이르면 2-3일 내로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오시마사 관방장관은 관련 지역 내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피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강원도 등 해안 지역 주민들에게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3층 건물 높이보다 높은 곳으로 피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쓰나미 경보는 지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당시 경보 이후 처음이라고 일본 기상당국은 전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4년 새해 신년사에서 타이완에 대한 영유권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시 주석은 어제 발표한 신년사에서 조국 통일은 역사적 필연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타이완 해협 양안의 동포들은 공동의 목적의식을 갖고 중국 국가 부흥의 영광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의 이번 신년사는 지난해 신년사에서 타이완 해협 양안 사람들은 한 가족이라고 표현했던 것보다 더 강한 어조를 띈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한편 차잉원 타이완 총통은 이를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의 신년사에 관한 질문에 중국과의 관계에서 따라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민주주의라고 답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민주주의는 의사결정에서 타이완 국민들의 공동의지를 따르는 것이라며 타이완이 민주국가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은 타이완의 선거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는 타이완과 중국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맞서고 있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24년 새해에도 우크라이나군의 항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텔레비전 연설에서 지난 한 해 우크라이나가 더욱 강해진 것은 중요한 성과라며 이같이 밝히고 자유 우크라이나는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적의 수많은 로켓 공격과 폭격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일어날 것이라고 가렸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비하하며 대남 노선의 근본적 전환을 공식화한 데 대해서 한국전쟁 직전 김일성 시대의 통일 전략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까지 미한 확장 억제 체제를 완성하고 북한 정권의 핵 위협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의 전쟁 준비 완성 지시를 위협적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오전까지 곳에 따라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평안도, 함경남도, 황해도 지역 1에서 5cm 정도입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영하 6도에서 영상 7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2m, 서해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비하하며 대남 노선의 근본적 전환을 공식화한 데 대해서 한국전쟁 직전 김일성 시대의 통일 전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올해 상반기까지 미한 확장 억제 체제를 완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마지막 날 채택한 결론에서 대미 정책과 관련해 강대강 정면 승부의 대미, 대적 투쟁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고압적이고 공세적인 초강경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쟁이라는 말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 한국이 만약 군사적 대결을 기도하려던다면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은 주저없이 중대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국방력 분야에선 내년에 핵무기 생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토대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군사정찰위성 3개를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여기에 해군의 수중과 수상전력을 제고하고 무인항공공업과 탐지전자전 부문에서 새로운 장비를 개발할 것을 김 위원장은 주문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전원회의 결론은 2019년 7차 5기 전원회의에서 천명한 정면 돌파전에서부터 시작된 대미 강경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며 올해 안에 미 본토 핵 타격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위성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미 본토 타격 능력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계된 거니까 그와 더불어서 이번에 또 얘기 나온 화성 18형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개발도 아니라 거의 실전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해서 미 본토 공격 능력을 2024년에는 확보하겠다라는 게 그들의 핵심 목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김 위원장은 또 결론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적대적이고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대남 노선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며 한국 내 민주 표방 세력이든 보수 세력이든 북한의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야망은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외세와 야 앞에 흡수 통일 기회만 노리는 한국을 통일 상대로 여기는 것은 착오라며 현실을 냉철하게 보고 당 중앙위원회 통일 전선부를 비롯한 대남 사업 부문의 기구들을 정리, 개편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한국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이 헌법 등을 통해 북한과 북한 주민들을 수복해야 할 한국 영토이자 국민이라고 공언한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대남사업부문 기구들을 정리하라는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1일 리선권 당 통일전선부장 등 대남관계 부문 간부들과 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군사주의적 통일 전략을 내세우면서 한국전쟁 직전 김일성 주석 시대의 통일 전략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대남관계가 이젠 아니고 그러니까 조평통이나 통전부는 이제 성격이 바뀔 거고요. 그러니까 정복의 대상이란 얘기입니다. 그동안 수사에 불과했지만 어쨌든 평화통일 대화 고려연방제 이제 통일전선 전술에 의한 통일이 아니고 김일성 시기의 적화통일, 무력통일 이 시기로 돌아갔어요.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북한이 해방 직후부터 남북한 혁명 세력의 통일 전선 형성에 의해 통일 정부를 구성하려는 혁명주의적 통일 전략을 추진하다가 1948년 남북한에 두 개의 분단 정권이 수립되자 북한의 우월한 혁명 무력이 기초해 통일을 달성하려는 군사주의적 통일 전략으로 바꿔 전쟁을 향해 나아간 것과 유사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 간 통일 논의를 포기하고 외교 관계가 없는 적대적 교전 국가로 정리할 경우 같은 민족에게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모순이 제거된다며 결국 북한은 핵과 미사일 고도화와 대남 실전화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대 국가 구도를 설정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학부 교수는 핵무력만으로 한국을 정복할 순 없다며 김 위원장의 발언은 한국에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겨냥해 남남 갈등을 유도하기 위한 긴장 조성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전쟁 분위기를 높여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대북 정책에 대한 한국 내 비판을 더 자극하고 미한 간 갈등도 꾀하려는 발언이라는 겁니다.
한미일 공조체제 때문에 내가 굉장히 위험하니 어쩔 수 없이 내가 남한하고 대결적인 태세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이 전쟁으로 갈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와 있다. 지금 그렇게 선언을 한 거거든요. 난 이게 총선용 메시지라고 보는 건데, 김정은이 이 말을 시발로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힘에 의한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삼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 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적 망동은 곧 파멸의 전주곡이 될 것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야 한다며 북한 전원회의 결론에 맞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의 핵무력을 동원한 한국 영토 평정 발언은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 진전과 함께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을 자극할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의 자체 핵 보유를 막기 위해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김정은의 발언은 여러모로 악수가 될 거다. 한국의 자체 무장론은 더 확산될 거고, 미국의 전략무기 한반도 전개는 더 강화될 거고요. 또 강대강 대치 국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어려운 경제 환경에 국방력에 돈을 더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득이 있을 게 사실 없죠.
박원곤 교수는 김 위원장이 이번에 한국 내 보수 세력은 물론 자신들에게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진보 진영까지 싸잡아 비난했다며 이런 한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의 전쟁 준비 완성 지시를 위협적 수사라고 비판하고 동맹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겨냥한 러시아의 경제보복 경고에 대해선 북한 무기를 들여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건 러시아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국무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 전원회의에서 전쟁 준비 완성을 지시한 데 대해 위협적이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9일 BOA에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은 일부 미사일 발사와 기타 군사 활동을 전술 핵무기 사용을 위한 시험 발사로 규정하는 등 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 위협적이고 무책임한 수사를 일삼아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이틀째인 27일 회의에서 2024년도 투쟁 방향에 대한 강령적인 결론을 발표했다고 28일 보도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반공화국 대결 책동으로 한반도에 극한의 엄중한 정치군사 정세가 조성됐다고 말하고 이에 대한 분석의 기초에 인민군대와 군수공업, 핵무기, 민방위 부문이 전쟁 준비 완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전투적 과업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동맹 차원의 대응을 최선의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최선의 대북 관여와 침략, 억제, 북한의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적 대응 조율 방안에 대해 한국, 일본을 비롯한 기타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를 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으며 북한이 전례 없는 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에서도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관련 논의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문제에 있어 협력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러시아 정부가 한국의 군사 전용 물품 수출 금지에 반발해 27일 경제 보복 조치를 예고한 데 대해서는 북러 군사협력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확대되는 군사협력 관계는 영내 안정과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과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대한 북한의 대러시아 지원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의 본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이래로 그려왔듯이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는 모든 국가로부터 군사 장비를 획득하려는 러시아의 시도를 식별하고 폭로하며 대응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산업통상부는 지난 26일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수출 통제 공조를 위해 건설 중장비와 2차 전지, 항공기 부품 등 군사 전용 가능성이 높은 682개의 품목을 상황 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한국의 수출 금지 결정은 미국의 요청에 따른 비우호적 조치로 우리는 한국 경제와 산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면서 우리의 조치는 반드시 대칭적이지 않을 것이고 한국은 이에 놀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등 한반도를 둘러싼 권위주의 국가들의 위협이 점증하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은 워싱턴 선언 등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연합방위 계획을 수립, 실행해야 한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주문했습니다. 또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야기하는 위협에 맞서기 위해 미, 한일은 동맹에 준하는 안보 협력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는 QA 기획보도,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전략 동맹이자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확장하는 미한 동맹의 새 비전을 진단해 봅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북한이 핵무력 확대와 고도화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지난해 미한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 등을 올해 더욱 구체화해 대북 억제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옵니다. 태평양 사령관을 지낸 해리 에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BOA에 지난해 미한 양국은 워싱턴 선언을 포함해 더욱 강력한 동맹을 구축한 만큼 올해는 군사, 경제, 외교 분야에서 양국이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워싱턴 선언의 뼈대에 살을 붙인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미한 동맹 70주년을 맞아 채택한 워싱턴 선언은 양국 간 핵 협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양국은 워싱턴 선언을 바탕으로 지난해 7월 핵협의 그룹 NCG를 신설했고 미국 핵 추진 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정기적 한반도 전개 등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양국 간 확장 억제, 핵 우산 협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미한 관계는 협력과 공조, 힘의 측면에서 역사적인 정점을 찍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선언, 핵협의 그룹 신설, 주요 미한 연합훈련 재개, 미국 전략자산의 빈번한 한반도 전개 덕분에 미국의 확장 억제력과 신뢰성, 그리고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미군과 한국군의 준비태세가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고 강력해졌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2024년엔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억제할 수 있도록 연합 방위 계획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유사시 북한을 결정적으로 패퇴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더욱 분명히 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등 도전적인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대규모 훈련을 가시적 이행 방안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은 미한 양국이 북한을 억제하고 필요시 패퇴시킬 수 있는 동맹의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워싱턴 선언과 지난 8월 미한일 3국 정상이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같은 조치들이 미국이 아시아 동맹 체계를 훨씬 강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사일 방어와 더 많은 훈련, 조율, 정보 공유를 성과로 꼽으며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긴장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So I think all of these steps have really led to a much stronger U.S. alliance system in Asia, including missile defense.
그러면서 올해는 워싱턴 선언과 캠프 데이비드 선언 등 광범위한 정상급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뒤따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엔 더 강력한 북한의 핵 억제를 위해 더 많은 훈련과 미군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샘 탕그레디 미국 해군참모대학 미래전연구소장은 일반적으로 잠수함의 해외 항구 방문은 대외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는다며 미 해군이 최근 공개적으로 핵 추진 잠수함이 한국 기항을 여러 차례 실시한 데 주목했습니다. 특히 여기엔 항구를 거의 방문하지 않는 전략 핵 잠수함 SSBN이 포함됐다며 이는 미국의 핵무기가 북한의 핵무기보다 훨씬 소형이고 사거리도 더 멀다는 점을 김정은 정권에 상기시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미한 양국의 노력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담당 선임 국장은 실전과 더 유사한 훈련이 실시되고 항공모함 전단 등 더 많은 미국 전략 자산이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며 새해에도 양국 간 군사협력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겠다고 공언한 만큼 우크라이나에서 타이완, 남중국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한 미한 양국의 공조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동북아에서 고조되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미한일 3국이 더 긴밀히 연대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와일더 전 선임 국장은 3국이 미사일 발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한 결정은 중요하지만 이제 3국 모두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 결정을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영내 공세 강화, 북러 관계 심화,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3자 방어 훈련을 이제 일상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근본적 가치를 공유하며 공통의 위협에 직면한 미한일 3국 관계의 진전을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외교 안보 발전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는 3국은 잠재적 적국, 특히 북한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훼손하려는 세력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중요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면서 3국 간 연합, 합동훈련 확대, 정보 공유 대폭 강화, 점증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고도로 정교한 메커니즘의 개발 등 3국 간 협력에 중요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한일 3국 간 항구적인 안보협정 등을 통해 3국 간 협력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어 한국석좌는 북한과의 대화가 전혀 없고 북한, 러시아, 중국 간의 관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미한일 3국은 한국의 방어태세를 강화할 뿐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 네트워크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역내 다른 행위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미국, 일본, 한국 간 관계가 비록 동맹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보다 항구적인 안보협정 아래 지속적으로 제도화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주요 7개국 G7에 관여하는 등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주한미국 부대사를 지낸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다자 차원에서 미한일 3국은 나토와 G7의 의제를 형성하는 데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은 내년 7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75주년 기념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토는 한국, 일본과 관계를 확대하는 데 관심이 있고 한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라며 세계는 더 이상 대서양과 태평양 정책 지역으로 딱 구분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이 나토와 G7에 관여하는 것이 양국을 더 가깝게 만들고 양자 간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이 될 것이라며 한국과 호주를 포함하도록 G7을 확대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의 고위 자문인 론 클레인 전 백악관 비서실장도 지난 11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 기고한 G9이 돼야 할 때라는 글에서 한국과 호주를 기존 G7에 추가해 G9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팽창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외연을 확대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지난해 한층 강화된 미한 양국 간 경제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은 올해는 양자 간 협력을 넘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로 더 확대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습니다. 트로이 스탱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미한 양국은 지난해 공급망, 주요 광물, 기후변화에 대한 기존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차세대 핵심 및 신흥기술과 관련된 대화를 시작했다면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된 현대차와 기아차는 미국에서 테슬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전기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스탱거론 선임국장은 이어 공급망과 기술 문제는 양자간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다며 올해와 앞으로 몇 년간 미국과 한국은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인공지능, 청정에너지 기술, 양자 컴퓨팅 및 기타 신흥 기술은 미래 경제 성장과 국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런 기술을 상용화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이 국제 규칙과 규범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토콜라 부소장도 미한 양국은 첨단 기술을 선도하는 강국이라며 양국은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허위 정보 그리고 급변하는 기술 환경으로 인해 야기되는 기타 도전 과제에 대해 서로 견해를 공유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북한 인권 부문에서의 양국 간 협력도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자유를 향한 탈북민 두 가족의 필사적인 탈북 이야기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의 공동 프로듀서인 스미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의 보좌관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전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며 이제 한국과 미국 모두 인권 특사가 있는 만큼 2024년엔 양국 간 많은 조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테리 전 보좌관은 우선 중국 정부에 대한 압박이 더 커져야 한다며 탈북민 문제만 하더라도 중국 정부는 여전히 수천 명의 탈북민을 억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 당국이 지난 10월 탈북민 수백 명을 강제 복송한 사실을 거론하며 양국이 중국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즉각 행해야 할 우선순위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now that we have human rights envoy, you know, both in South Korea and in the United States, hopefully we'll see a greater coordination in the coming year.
그러나 이처럼 굳건한 미한 동맹에도 변수는 있습니다. 1년도 안 남은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특히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언급하거나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등을 요구했었습니다. 앤드류어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정부와는 다른 방향으로 미국의 외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가정이긴 하지만 트럼프와 김정은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다면 트럼프가 부분적인 주한미군 병력 철수를 양보로 제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이는 미한 양국 정부의 마찰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선뿐 아니라 한국 총선 등 양국의 중대한 정치적 변화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부는 향후 1, 2년 동안 미한 동맹이 직면하게 될 가장 큰 도전은 지난 3년간 미한 동맹을 재건, 강화, 발전시켜온 진전을 뒤집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미국이나 한국 또는 양국 모두의 중대한 정치적 변화 가능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워싱턴과 서울의 현 지도자들은 미한 동맹이 이룩한 성과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지지를 제고하고 일본과의 삼각 파트너십을 포함해 이런 성과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각국의 국민에게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한일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동맹과 3국 공조 기능을 제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최근 의회가 나토 탈퇴 불가에 관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킨 것도 트럼프가 당선되면 나토 관계를 해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대비책이라고 말했습니다.
We've just seen the Congress implement new legislation about the inability to withdraw from NATO.
미 의회는 지난 14일 대통령이 임의로 나토를 탈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국방 수권 법안에 포함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미국의 나토 탈퇴를 반복적으로 거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의 위협이 커지는 만큼 동맹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와일더 전 NSC 아시아 담당 선임 국장은 세계는 변화했고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의 위협은 더욱 커져 동맹국과의 강력한 관계에 대한 필요성은 몇 년 전보다 오늘날 훨씬 더 절실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을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행정부를 막론하고 동맹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오랫동안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네,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VOA가 준비한 기획 보도. 내일은 영내 안보의 중요 변수로 떠오른 북중여 연대와 이에 맞서는 미한일 3국 연대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당시 피해를 입은 미국인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하마스가 북한의 무기를 사용한 만큼 북한 당국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데 전례상 고액의 배상 명령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함지아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따른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들이 미국 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니사나 다르샨 라이트너 변호사는 최근 텔아비브 인근 이스라엘 로센터 사무실에서 BOA와 만나 오늘 우리는 하마스가 보유한 무기가 북한에 의해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제공됐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소송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Today we know that there is weapon held by Hamas that belongs to North Korea, was provided by North Korea.
다르샨 라이트너 변호사는 여러 소송을 거친 북한은 자신들의 무기가 이란으로 향하고 이란이 이를 하마스에 제공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하마스에 무기를 제공하지 말라고 단 한 번도 이란에 경고한 적이 없다며 따라서 그들은 법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한 이번 소송에는 현재까지 약 10명의 미국인이 참여하며 더 많은 유족과 피해자가 추가로 원고 명단에 오르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지난 10월 7일 가자지구와 인접한 이스라엘 마을 여러 곳에 무장병력을 투입하고 이스라엘 주택가에 로켓을 발사해 최소 1,200명을 살해하고 200명 이상을 인질로 붙잡았습니다. 당시 하마스의 공격에는 북한의 유탄 발사기인 F-7과 F-7의 로켓 추진체를 탑재한 대전차 로켓 등이 사용됐습니다. 다르샨 라이트너 변호사에 따르면 북한을 고소하기로 한 미국인은 하마스 대원의 직접적인 공격으로 사망하고 다친 피해자와 유족 등입니다. 또 하마스의 로켓 공격으로 주거지가 파괴되고 이 과정에서 다친 피해자들도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생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납치 피해자의 가족들도 이후 소송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국무부에 의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 미국 법원에 북한을 고소하게 됩니다. 배상 요구액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과거 사례로 볼 때 승소할 경우 1인당 수천만 달러에서 최대 수억 달러의 배상금이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방법은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외국 주권 면제법을 근거로 북한과 같은 테러 지원국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1988년 최초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뒤 2008년 해제됐지만 2017년 11월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이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샨 라이트너 변호사는 과거 북한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거액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납북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아들과 동생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북한제 미사일을 사용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공격에 피해를 입은 미국인을 대신해서도 북한을 미국 법원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 이후 북한은 이들 소송에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아 궐석 판결 형식으로 각각 3억 달러의 배상 명령을 받았었습니다. 다샨 라이트너 변호사는 북한이 손해배상금을 유족 등에 지급하지 않자 2016년 멕시코 해역에서 좌초한 북한 선박 무드봉호의 소유권을 주장해 이를 배상금으로 충당하기도 했습니다. 다샨 라이트너 변호사는 안타깝게도 하마스는 10월 7일에 1,200명을 죽였고 그 중에는 미국인도 포함돼 있다며 이들에겐 북한을 고소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Unfortunately, Hamas killed 1,200 people in October 7th, and there are.
이어 북한은 하마스에게 무기를 제공했다며 그들은 하마스의 이번 학살에 따른 피해 책임이 있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인으로부터 민사 피소를 당한 건 처음이 아닙니다. 1972년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적군파 테러 희생자의 가족인 루스 칼데론 카도나 씨는 북한이 적군파 요원들에게 숙식과 통신 장비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해 2010년 3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1968년 북한에 납치된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 등도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약 24억 달러의 배상 책임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밖에 북한에서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돌아와 숨진 미국인 오토 원벼의 부모가 제기한 소송과 대북제재 위반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어에 대한 미 검찰의 몰수 소송 등도 북한 정권을 미 법원에 세워 승소한 사례로 꼽힙니다. 현재 미국 법원에는 김동식 목사의 부인과 딸이 제기한 소송과 적군파 사건의 2차 소송인단의 소송 등이 계류돼 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스위스가 북한 정권의 주요 정치 행사에 등장한 벤츠 행렬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제재 결의에 따라 위원회가 고급 자동차 등 사치품의 북한 이전과 관련해 조사 임무가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스위스가 북한 최고위급 간부들이 일제히 최고급 수입 차량을 타고 노동당 전원회의장에 나타난 데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조사 권한을 거론했습니다. 유엔 주재 스위스 대표부 대변인은 29일 VOA의 관련 질의에 결의 1718호에 따라 설립된 안보리 위원회는 고급 자동차를 포함한 사치품의 공급과 판매, 이전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스위스 대표부가 언급한 안보리 위원회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통과된 결의안 1718호에 따라 설립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를 의미하며 현재 스위스가 순회 의장국을 맡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7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관련 보도에서 내각 총리 김덕훈과 당 조직비서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 등 북한 최고위급 간부들이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사의 최고급 세단인 S클래스를 타고 회의장에 도착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이 타고 온 차량은 미국 판매 기준으로 신차 가격이 최소 미화 약 12만 달러에 달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앞서 지난 20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8형 기념행사에 최고급 수입 리무진을 타고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치품에 해당하는 고가 차량 및 모든 운송수단은 유엔 대북제재결의 1718호와 2094호에 따라 북한으로의 수출이나 이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대북제재에 명시된 운송수단 반입 금지 의무를 상기시켰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이날 VOA의 질의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북한의 운송수단을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도 지난 27일 VOA의 관련 질의에 해당 의무 조항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무부 대변인은 영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능력을 저지하기 위해 이 같은 제재가 시행되는 것이라면서 안보리 대북 제재에 명시된 운송수단 반입 금지 조항을 원용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북한 당국은 오는 4월 한국의 총선거와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 핵 보유국 붙이기 전략을 구사할 전망입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와의 밀착 외교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북한은 2024년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무기날에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질주를 계속할 전망입니다. 특히 올해는 4월에 한국 국회의원 총선거 그리고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북한은 두 선거를 앞두고 모종의 도발로 핵 보유국 지위를 굳히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핵 보유국 전략은 2022년 3월부터 본격화됐습니다. 이 시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년간 유지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위의 방침을 깨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또 7차 핵실험 준비를 하는가 하면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5차례 ICBM을 포함해 27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헌법의 핵무력 강화 정책을 명기했습니다. 새해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은 계속될 것이라고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아직 전략 핵, 전술핵, 미사일, 정찰 위성을 주축으로 하는 핵전력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도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국 정보당국은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총선거를 겨냥해 북한이 대남 혼란을 조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28일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도발 시기는 총선 등 한국 주요 정치 일정을 앞둔 연초가 될 공산이 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도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행동으로 옮기는 순차적 복구 행위와 지상, 공중, 해상에서 군사 활동량을 증가시키며 긴장을 조성하고 압박하는 양상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3월로 예정된 미한 연합 군사훈련을 계기로 미사일을 쏘는 등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선거를 겨냥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해킹 등을 통해 한국 내부의 혼란과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총선을 겨냥해 직접적인 대남 군사 도발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진보 진영,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보 국면을 조성해서 보수 여론이 결집하는 걸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의도적인 도발을 해서 보수 진영을 결집하는 건 제가 보기엔 선택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11월에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발 등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차기 행정부에 비핵화 불가, 불가역적 핵 보유를 각인시키기 위해 핵미사일 고도화를 과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3년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적대시 정책으로 간주하고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긍정적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40에서 50%가 되는 상황이 되면 북한은 이를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40 or 50% chance that President Trump will be the new president and North Korea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President Trump. 문제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할 경우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이는 북한 문제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바이든 행정부의 무력함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거나 정상각도로 하와이 인근에 ICBM을 발사할 경우 사태가 엉뚱한 방향으로 커질 수 있다고 켄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이 경우 미국 여론이 들끓는 것은 물론 중국도 북한의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고스 국장은 미국과 북한이 11월 대선 이후 핵협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 아직 핵전력이 100%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북한이 현 상태에서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미국으로부터 안전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받는 방안이 있다고 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If North Korea has made that calculus that they cannot go ultimately to a full-up nuclear program, they may be looking.
앞서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도 지난 13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구상을 전해들은 세 명의 인사를 인용해 그가 재집권할 경우 북한의 핵동결을 대가로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또 올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벌여 핵무력 고도화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외교적 운신의 폭을 넓히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북한과 그리 밀접한 행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북 제재에 표면적으로 동참하면서도 미한일 공조를 견지하는 선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은 북한과 거리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북한이 ICBM을 발사한 12월 18일 베이징에서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을 만나 북중 우호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북중 수교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북중 관계는 그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고위급 인사교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지난해 9월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식에 류거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참석한 정도입니다. 올해는 북중 고위급 인사교류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과거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 대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Seems like that would be a smart thing for both of them to do. She and Kim.
또 새해는 그동안 중단됐던 중국인 단체 관광이 재개되고 북중 육로 수송과 무역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한층 밀착할 전망입니다. 2024년 3월 실시되는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이 유력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재선 뒤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러 간 군사협력은 물론 노동자 송출, 관광, 교육, 스포츠 등 제10차 북러 경제공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이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핵 고도화에 러시아의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러 관계는 밀착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될 거기 때문에 러북 관계도 계속 될 거다. 특히 정찰위성 만리경리로 성능 개선, 조기 경보 통제기라든지 이런 기술 지원 이런 것 때문에 러북 군사협력도 강화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은 북한의 중국과의 러시아의 관계가 강화되는 북한판 신냉전 외교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해 한반도 정세는 미한일의 공조에 맞서 북한이 정찰위성과 미사일 발사로 대응하고 이를 중러가 지지하는 미한일 대 북중러 대립구도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한일과 북중러는 각자 군사, 외교, 경제 분야에서 협력해 동북아시아의 신냉전 구도는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오늘의 북한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전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오전까지 곳에 따라 눈이 오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평안도와 함경남도, 황해도 지역 1에서 5cm가량입니다. 오늘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영하 6도에서 영상 7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2m, 서해는 0.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수요일은 또 전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함경도는 낮까지 비 또는 눈, 평남과 황해도는 오전 한때 곳에 따라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은 내일 오늘 흐린 가운데 오전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2도, 최고 2도, 남포도 역시 같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신의주는 오전에 흐리고 오후엔 구름 많겠고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 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계는 흐린 가운데 오전 한때 눈이 내리겠고 최저 영하 9도, 최고 영하 2도, 해주와 개성도 흐린 가운데 최저 영하 1도, 최고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원도 원산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엔 맑겠습니다. 최저 0도, 최고 7도, 함흥은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영하 5도, 최고 6도, 청주는 구름 많겠고 최저 영하 4도, 최고 4도, 양강도 해산은 흐린 가운데 오전 한때 눈이 내리겠고 최저 영하 14도, 최고 영하 5도, 무산 삼지연은 흐린 가운데 오전에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13도, 최고 영하 6도. 동해 앞바다는 오늘 구름 많고 오후에 가끔 곳에 따라 눈이 예상되며 물결은 앞바다 1에서 2m, 먼바다는 1.5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 또는 눈이겠고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1월 2일 화요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시 진행의 김영곤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최근 일본 도쿄에서는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세계의 주요 산업화된 민주주의 국가의 외교장관들은 현재 진행 중인 국제적인 위기와 통일된 대응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번 회담은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The G7 has strengthened its role as the steering committee of the world's advanced democracies.
블링컨 장관은 G7은 21세기를 규정하는 문제에 대해 전례 없는 목적의 일치와 행동의 일치를 보여주면서 세계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협의체로서 역할을 강화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첫 번째는 중동의 위기라고 말했습니다.
The G7 ministers reaffirmed our staunch support for Israel's right and obligation to defend itself.
블링컨 장관은 G7 장관들은 국제적인 인도주의법에 따라 이스라엘의 권리와 방어 의무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10월 7일에 있었던 공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인도주의적 전투 중지가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보호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의 지속적인 흐름을 증가시키며 우리 시민과 외국인들이 피난을 갈 수 있도록 돕고 인질 석방을 용이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Ultimately, the only way to ensure that this crisis never happens again is to begin setting the conditions for durable peace and security.
블링컨 장관은 궁극적으로 이 같은 위기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항구적인 평화와 안보를 위해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가자 지구에서 위기 이후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목소리와 열망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의의 또 다른 핵심 초점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G7의 지속적인 지지였습니다.
The G7 has led the world in galvanizing and sustaining that support. And as we told Foreign Minister Kaleba today.
블링컨 장관은 G7은 세계를 이끌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계속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드미트로 쿨레바에게 말했듯이 우크라이나는 G7에 의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G7 외교장관들이 또 인도태평양과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번영하는 지역이라는 그들의 공유된 비전에 대한 도전들과 싸우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도전은 중국의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행동과 타이완에 대한 현 상황을 바꾸려는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을 포함합니다. G7은 또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 간의 위험한 군사협력에 집중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한 투쟁의 변곡점에서 우리는 더 자유롭고 안전하며 개방적이고 번영하는 세계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위해 굳건하게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지난해 10월 지중해 동쪽에 배치됐던 미국 핵초진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 함이 철수할 것이라고 미 해군이 이를 밝혔습니다. 미 해군 육함대는 이날 성명에서 포드 함이 앞으로 수일 내로 버지니아 모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포드 함은 바탄 함과 메사베르데 함 등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이스라엘에 대한 추가 침략을 억제하고 분쟁 확산을 막기 위해 제럴드 포드함 항모 타격단을 지중해 동쪽에 배치했었습니다. 이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동지중해 내 포드함의 배치 기간을 세 차례 연장했습니다. 또 오스틴 장관은 지난 12월 20일 이스라엘 인근 해상에서 작전 중인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을 깜짝 방문해 장병과 그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새해 양국 수교 45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중국 외교부가 이를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주석은 이 축전에서 미중 두 나라가 폭풍을 잘 견뎌내고 전반적인 진전을 이뤘다면서 이로써 양국 국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주석은 또 양국 간 유대 형성을 두 나라와 국제관계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표현하면서 미국과 중국 두 나라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미중 관계를 계속 조율하고 진행해 나가며 세계 평화와 발전의 대의를 도모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시 주석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낸 신년 인사에서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국민에게 축하와 함께 행운을 빌었다고 중국 관영 CGT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에게 양국 정상의 공동의 지도하에 양측은 정치적 상호 신뢰를 더욱 심화하고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며 호혜적 협력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신년 메시지에서 두 정상이 2024년을 중국과 북한 우호의 해로 공동 지정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특히 최근 몇 년간 중국과 북한 간 우호 협력이 공동의 노력을 통해 새로운 역사적 시기에 접어들었다며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온 양국 관계를 바탕으로 우호 협력을 더 공고히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새해 첫날인 1일 한반도 동해와 접한 일본 중서부 연안에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은 현지 시각으로 이날 오후 4시 10분경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이시카와현 와지마시 해안에서는 지진 발생 약 10분 뒤인 오후 4시 21분 1.2m 높이의 쓰나미가 목격됐고 인근 도야마현 도야마시에서도 4시 35분경 약 1m의 쓰나미가 관측됐다고 일본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지역을 비롯해 쓰나미 경보나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 주민들에게는 높은 지역이나 해안에서 가능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즉각 피신하라는 내용의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기상당국은 또 규모 7 수준의 지진이 이르면 2, 3일 내로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우시마사 관방장관은 관련 지역 내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피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강원도 등 해안 지역 주민들에게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3층 건물 높이보다 높은 곳으로 피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일본에 대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자신은 지진 피해를 본 일본 국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행정부는 일본 당국자들과 접촉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일본 국민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기꺼이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은 긴밀한 동맹국으로서 국민을 하나로 묶는 깊은 우정의 연대를 공유하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은 일본 국민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4년 새해 신년사에서 타이완에 대한 영유권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시 주석은 어제 발표한 신년사에서 조국 통일은 역사적 필연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타이완 해협 양안의 동포들은 공동의 목적의식을 갖고 중국 국가부흥의 영광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차잉원 타이완 총통은 이를 기자회견에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따라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민주주의라고 답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